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3월 18일 화요일.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고 선언한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 깊이 염려하시며 불의의 피해자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신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하나님은 짓밟히고 억압받는 자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아끼시며 가해자와 압제자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신다. 시편 82편을 읽어보라. 이 시편은 이 세상의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많은 주석가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이 구절은 사회의 불의에 책임이 있는 이 땅의 통치자들을 향한 비난이면서 이 땅의 부패한 재판관과 통치자들 뒤에 있는 마귀의 세력, 세상의 주관자,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통치자들에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는 질문이 주어진다. 나아가 그들에게는 이런 명령이 주어진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시편 82편 3-4절. 구약의 여러 곳에서 선지자들은 분명하게 정의를 호소한다. 이것은 성경의 부수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나타나는 선지자들의 기별이며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의 핵심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순종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지는 비밀이 아니며 성경에 매우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이 명령은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예수께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13장 35절. 교훈입니다. 정의는 성경의 부수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나타나는 선지자들의 기별이며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의 핵심이다. 묵상. 미가 6장 8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주의 깊게 그것을 실천한다면 우리 가정과 교회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적용. 정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정의에 대한 사랑을 더 잘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함께 보존하는 길. 하나님은 사탄을 하늘에서 추방시킴으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고 당신의 보좌의 영광을 보존하셨다. 그러나 인류가 이 반역의 정신에 감염되어 죄를 범하였을 때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다.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난다. 십자가는 루시퍼가 택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부의 책임을 결코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실증하는 큰 논증이다. 각시대의 대쟁투 500. 우리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놓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저의 부족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사람을 더욱 사랑으로 대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재림성도 여러분,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의 성전을 찾은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 몇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스의 가정에서 나귀를 잃어버린 이야기와 그것을 찾아 떠나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은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람이 기스이며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라는 아버지의 명령이 나오며 아들 사울은 그런 아버지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아드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이 아들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두루 다녀보았으나 가 세 번씩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에서 13절에는 사울이 아버지의 특별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은 나귀를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순간 함께 동행하는 하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당시 선지자인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9장 14절에서 17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 사무엘과 사울의 전혀 다른 하루가 소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하여 여러 산지와 동네들을 다니며 힘든 시간을 보낼 동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장면 즉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하루 후에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며 그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을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아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것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그 시간을 맞는 사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길을 가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전에 어느 합회 청소년 야영에 특별한 초청을 받고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야영의 강사의 말씀 중에 이런 경험을 소개했는데 그 경험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잠시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사가 학생 전도사 시절에 서울의 어느 교회 학생반을 지도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학생반 친교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이 친교회가 무르익어갈 때에 성경 퀴즈 시합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학생반에 그날 처음 나온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친구가 학생반에 다니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성경 퀴즈 문제를 푸는데 끼어서 아슬아슬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가장 푸짐한 상이 달린 코너가 있었으니 바로 살아남는 자 코너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체전인지라 성경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적당히 친구들이 묻혀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단체전이 아닌 개인전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보나마나 첫 단계 시작하자마자 떨어질 게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반을 지도하는 이 학생 전도사님이 순간 그 친구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 얼굴에 당황해하는 모습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를 잠시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정보를 귀띔해 주었습니다. 야, 지금부터 살아남는 자 퀴즈는 내가 진행할 것이다. 너는 지금부터 내 오른손과 왼손을 잘 보도록 하여라. 문제를 읽어줄 때 오른손을 머리에 올리면은 그것은 O가 정답이다. 왼손으로 안경을 썩 만지면 그건 X가 정답이다. 문제를 풀어가는 동안 이 친구는 문제의 정답은 사실 거의 몰랐지만은 이 전도사님의 오른손과 왼손을 열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자, 누가 이 살아남는 자 코너의 최후의 1인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날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그 친구가 우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누가 저 학생반 전도사님처럼 미리 오른손 왼손으로 내 인생의 교통순경처럼 가야 할 길을 착착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무엘상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오늘 사울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거기서 인생의 대박을 맞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20절,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연을 좋아하십니까? 이 지구가 우연히 생겨났고,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우연히 재림교인이 되었고, 우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고자 온 산지 사방을 찾으러 다녔지만 뜻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포기할 순간 동행한 하인의 제안으로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 숲까지 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권세 있고 부유한 두령의 아들이었으나 소박한 그 당시의 형편에 따라 아버지와 함께 겸비한 농부의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의 가축 얼마가 산에서 길을 잃었으므로 사울은 한 사안을 데리고 그것을 찾으러 나갔다. 그들은 3일 동안 찾았으나 헛수고였다. 부조와 선지자 608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연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지신 섭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교훈은 뭐냐면은 나의 인생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도대체 내 인생의 핸들을 누가 운전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내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날 사울은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은 여러 섭리와 인도하심을 통하여 사무엘을 만난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여기서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Kol Hamadat Israel 이라는 말로 이스라엘의 보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갔는데 뜻밖의 내가 이스라엘의 보배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의 말입니다. 저는 잠시 저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저의 옛날 20대 초반에 청년의 시절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참 많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 꿈과 비전이 흔들렸고 우정도 흔들렸고 인생 전체의 위기를 겪을 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재림신앙에 대한 소망은 아예 제 인생에 죽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제 마음가운데에 내가 지금이라도 내 고향의 대학교에 들어가서 꺼져가는 내 인생의 희미한 불빛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졸업한 삼육학교에 대학 입학 원서를 들고 찾아갔을 때 뜻밖에도 그곳에서 형님과 친구를 통하여서 이런 엄청난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너는 이스라엘의 보배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저는 삼육대학교 신학계에 진학하게 되었고 인생의 진료를 새롭게 정말 완전 새롭게 걷게 되는 놀라운 인생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오늘 제가 드렸던 이 이야기의 말씀에 대하여서 더 깊이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읽어보면 여기 야곱의 사랑받던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정심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한지 모릅니다. 결국 죽음의 구덩이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보좌로 올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들녘에서 양떼들의 풀을 먹이면서 목동의 삶을 살아가던 다윗. 그 다윗이 졸지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시골의 한적한 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엘리야가 졸지에 당대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뚝 서게 되고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무엘상 9장 20절 21절에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날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너는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 즉 이스라엘의 보배다는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사무엘을 통하여 그 음성, 그 확신, 그 증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떨었다. 사울은 그 말의 뜻을 얼마만큼 눈치챌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왕에 대한 요구가 온 국민의 가장 열렬한 관심을 끄는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울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대답하였다고 보좌 선지자 609페이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의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제가 한참 동으로 서쪽으로 잃어버린 내 인생의 나귀를 찾겠다고 천방지축의 삶을 살다가 찾아간 그 학교 모교 캠퍼스에서 친구와 형제로부터 듣게 된 음성 너는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 즉 보배다는 음성은 가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과 힘을 다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말씀 듣는 일은 곧 매일에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일이요 돌아오는 안식일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열세 기역절과 52주 기역절을 암송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며 나아가 우리 주님과 더불어 기도로서 개인적으로 대화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 여기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들으라, 들을지어다. 이 신구약에 이런 말씀들이 적어도 각각 103번, 56번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딸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오늘 우리 중에 여전히 믿음의 성전에 나오셨지만 우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계시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잃어버린 암나귀, 잃어버린 세상의 욕망, 잃어버린 갈망의 무지개를 찾겠다고 혹 여기저기 헤매시는 분은 없습니까? 지금 주님의 그 음성,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출판물을 통하여 내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 보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자랑스러운 종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마라나다, 주께서 속히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날마다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집에서 같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우리가 받겠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시여, 저희에게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이 어둡고 힘들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말씀의 등불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앞세워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여러 믿음의 채널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이스라엘의 보배 같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그 후의 활동. 가장 열렬한 호소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도록 간언했다. 주님께서는 그 사업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셨고 볼 형제는 감동을 받았으나 천천히 행동으로 옮겼다. 그의 아내는 그를 깊이 동정하였다. 우리의 오전 집회는 오후 3시 내지 4시경에 마쳤다. 이 모든 시간 내내 우리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회개하지 않은 젊은이들을 위하여 열렬하게 활동했다. 우리는 다른 집회를 저녁 6시에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집회에 가기 직전에 나는 이상 중에 내 앞으로 지나간 어떤 흥미있는 장면을 다시 보게 되었다. 나는 앤드루스, 로드맨, 하워드, 미드 형제, 그 밖에 출석한 몇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천사들이 구름을 갈라버리고 하늘에서 빛의 줄기가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내게 보였다. 매우 뚜렷하게 제시된 주제는 모세의 경우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아 모세가 산에 있던 장면을 묘사할 수 있는 예술가의 기량이 내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부르짖었다. 모세의 체력은 튼튼하였다. 그 사실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는 말로 성경은 알려준다. 그의 눈은 나이 때문에 흐려지지 아니하였다. 그럴지라도 그는 죽기 위하여 그 산에 올라가 있었다. 천사들이 그를 장사 지냈으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즉시 내려오셔서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켜 하늘로 데려가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축복하신 그대로의 약속의 땅을 그에게 보여주셨다. 그것은 말하자면 제2의 에덴 동산이었다. 이 장면이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그의 눈앞으로 지나갔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는 장면과 유대인에게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모세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의인의 부활을 보았다. 나는 또한 에덴 동산이 이 땅에서 다시 꽃처럼 피어날 때 두 아담, 곧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나는 이 흥미로운 특수한 사항을 증언 14호에 기록하고자 한다. 형제들은 나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저녁 집회에서 반복해 주기를 원했다. 낮 동안의 우리의 집회는 가장 엄숙한 것이었다. 나는 일요일 저녁에 너무도 무거운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약 반 시간 동안에 소리를 높여 울었다. 월요일에 엄숙한 호소가 주어지자 주님께서는 그 호소를 감명 깊게 해주셨다. 나는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화요일 저녁 집회에 갔다. 나는 내가 이상에서 본 주제, 곧 이미 언급한 바가 있는 주제를 크게 부담 없이 한 시간에 걸쳐 이야기했다. 우리의 집회는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하워드 형제는 어린애처럼 울었으며 로드맨 역시 그렇게 울었다. 앤드루스 형제는 열렬하고 감동적인 방법으로 또한 울면서 이야기했다. 볼 형제는 일어서서 그날 저녁에 그에게 두 가지 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 영은 그에게 화이자매가 말하는 증언이 하늘에서 온 증언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다른 영은 그가 우리의 믿음의 원수 앞에 제시했던 반대 이론을 그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모든 반대 이론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그렇게 된다면 나는 화이참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이스라엘의 소망지에 하나의 기사를 보냈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크게 감동을 받고 많이 울었다. 주님의 영이 그 집회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매우 가까이 와서 악한 천사들을 쫓아버리는 것처럼 보였다. 목사와 백성들이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우리는 우리가 확실한 기반을 구축했으며 흑암의 권세가 물러갔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집회는 훌륭하게 마쳐졌다. 우리는 다음 날 오전 10시에 또 다른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굴욕과 영광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볼 형제는 내 곁에 앉아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내내 울었다. 내가 약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는 젊은이들을 위한 활동에 착수했다. 부모는 자녀들을 그 집회에 함께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고자 했다. 볼 형제는 일어서서 그의 가족 앞에서 맡겨진 의무대로 생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겸손하게 고백했다. 그는 자녀와 아내에게 자기가 배교의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어 왔노라고 고백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건장한 몸을 떨면서 흐느껴 오는 바람에 그는 말문이 막혔다. 제임스 판즈워즈 형제는 볼 형제의 영향을 받아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신자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는 눈물로써 고백했다. 그때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열렬히 호소했다. 마침내 13명의 어린이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볼 형제의 자녀도 그들 중에 있었다.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주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한 번은 이런 해학적이고 재미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막 지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의 수명을 정하시기 위하여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을 들은 당나귀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봤습니다. 그런 당나귀를 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30년의 수명을 주려 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자 당나귀가 펄쩍 뛰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30년은 너무 깁니다. 제 팔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야 할 터인데 이 노예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뿐입니다. 그러니 제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나귀의 수명을 30년에서 10년을 깎아 18년으로 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소문을 듣고 개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에게 물었습니다. 당나귀는 30년이 길다고 펄쩍 뛰어 18년을 정했는데 너는 어떠하냐? 그러자 개가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저의 사정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뛰어다녀야 하는데요. 늙으면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구박하고 힘들게 할 터인데 이 점을 생각해서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개 이야기를 참작하여 18년을 깎아 12년으로 정해주었습니다. 잠시 후 이번엔 원숭이가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제 봐도 나무를 타고 노는 것이 행복해 보이니 수명을 좀 넉넉하게 줘도 괜찮겠구나. 이 말을 들은 원숭이가 두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매일매일 사람들을 웃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원숭이들이라고 해서 언제나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속으로 오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므로 30년을 그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 원숭이의 생명은 10년으로 하자. 그렇게 원숭이가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들 공평하게 30년으로 정해두었다. 사람인 너희의 수명으로도 30년이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러자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럼 너희들도 줄여달라는 것이냐? 그랬더니 사람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사람들에게 30년은 너무도 짧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달라는 말이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과일나무를 심으면 과일도 따야 하고 자식을 낳으면 시집 장가도 보내야 하고요.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그럼 당나귀와 반나반 12년을 더 얹어주도록 하지. 하지만 사람의 얼굴은 불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모양이로구나. 그렇다면 개의 18년도 너희들에게 주도록 하마. 그런데도 사람의 얼굴은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의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욕심도 많구나. 그럼 이제 남은 것이라곤 원숭이가 반납한 20년밖에 없으니 그 20년을 너희들에게 주도록 하지. 그럼 지금부터 너희 사람들의 생명은 80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모아진 80년이 사람이 수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받은 30년의 세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원래 이것이 사람의 몫이니까요. 그 뒤 12년은 당나귀의 생명을 이어받은 것이니 당나귀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아내를,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힘써 일해야 합니다. 그 다음 18년은 개의 것이어서 마냥 뛰어다녀야 하고 때로는 웅크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인생 20년은 원숭이의 것이어서 바보짓도 하고 웃기는 짓을 하다가 생을 마금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생각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지만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인지를 알려주는 해학적인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욕심꾸러기 인간들은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일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고향에 닥쳐온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이방 땅 모압에 피난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커다란 상처를 입고 나오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편 잃고 자식들 잃은 다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룻기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여기 보면 나오미는 지금 자기 혼자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고향 가는 길에 두 며느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배웅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오미는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시어머니로 산 것이 분명합니다. 평상시에 얼마나 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존경했으면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감히 따라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가 많다면 오르바와 룻 같은 며느리들도 많을 것이다. 저는 얼마 전 정말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듣고 쓸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느리들을 위한 명절롱 팔 기부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며느리들이 너무도 시집에 가기 싫어하니까 명절이 되면 팔을 다쳤다고 핑계를 대고 시집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이 다쳤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팔에 병원에서 석고로 기부수를 해주는 일회용 기부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일회용 기부수를 명절 기간 동안 팔에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면 팔의 깁스를 풀면 되는 것입니다. 일회형입니다. 한번 쓰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시 부모님이 보기 싫은, 시어머니가 싫은 며느리들의 일면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새 과부가 지금 베들레헴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아마도 동네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청상스런 새 과부가 보따리 하나씩을 들고 말을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다음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복에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로 대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더덕더덕 베들레헴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던 나오미가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 자신의 뒤를 따라오던 두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도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 다음 이어서 감동적인 밀당이 시작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